오늘 좀 제목이 좀 이게 뭔가 무슨 자기 방어 교실 왔나 뭐 그러실지 모르는데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욱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 사냥과 방어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시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마땅히 만약에 기도한다면이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그런 재단사가 있죠. 그럼 재단사가 옷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크리스천에게 당연한 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와 연관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기도는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 그게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아마 해 보셨을 텐데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먼저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의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지니신 내용이 아니고 또 초점도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과 다른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거는 당연하게 내 아들 이름을 걸고 할 기도가 아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냥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예수의 이름도 그냥 갖다 붙이고 그냥 마무리 하는 것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지난 주일 성경 말씀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듯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워가는 즉 영적 건축을 해나가는 일에 절대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세워가는 일이에 그렇게 중요하고 또한 외적인 그러한 공격을 막아서는 일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 갈때 기억하시죠? 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성벽을 건축해 갈때 건축만 아니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건축을 방해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러한 해치는 그런 세력을 막아내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읽으신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좀 풀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늠 없는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건축하라 했는데 이건 각자 개인의 어떤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의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함께 서로를 건축해 나가는데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축해 나가는 일을 함께 세워가는 일을 알 수가 있을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저희들이 이해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 세워나가는 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런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막아내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으면서 세워가는 일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유다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름대로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그 가족의 가족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기분 나쁘고 뭐 예수가 우리가 아는 예수인데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저러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예,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냥 목수일 뿐이었어요. 목수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예수님이 장남이셨잖아요. 그죠? 예. 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네 명이 있는 거예요. 남동생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이들이니까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 한 명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이에요? 동생들이. 남자 넷, 여자 둘, 한 명 여섯, 그 다음에 예수님 장남 일곱이에요. 그죠? 예수님 적어도 일곱 자녀들의 장남이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 유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롯 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지금 유다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유다가 나는 그 유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 대신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다 그래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야고보 사도였죠.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의 동생 나 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 특이할 것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나 그렇게 안 하죠. 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유다는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는 혈육관계를 말하기보다 그 대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혈육관계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요, 주님이신 예수의 종으로 살게 된 일은 우리 인생의 최고 영광인 줄 믿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부럽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알고 어떤 그런 친목관계가 있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보다 더 대단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영적인 자부심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 많은 그런 연결에 목을 길게 들이고 어떻게 좀 줄을 대볼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런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종인 유다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긴급 상황이라고 하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유다서예요.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 그 긴급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몰래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거짓 예언자들을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교회에 몰래 숨어들은 일이 바로 이 긴급 상황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얘기죠. 3절 바로 그 위에 보면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정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수인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인데 교회로 몰래 숨어들었어요. 몰래 숨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들어왔는데 그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었어요. 거짓 예언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아주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또 다른 말로 영혼 사냥꾼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영혼 사냥꾼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영혼 사냥꾼이라는 말이 또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닌데 영혼 사냥꾼이요 성경에 나와요. 좀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근데 영혼 사냥꾼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레위기에서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0장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음란한 짓이 뭐겠어요?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 섬기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는 죽은 자들도 불러내가지고 우리 일을 도우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래던 간에 그런 음란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해서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육신이 소멸되더라도 영혼이 지켜지는 것이 더 낫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영혼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 모세오경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그 다 나라가 망하고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하고 아시리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에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13장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예언을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발목에 부적을 달고 다녀요. 부적을 걸고 예언 받으러 오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 자들에게 그들에게 딱 맞는 너울을 그 머리에 씌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받도록 했어요. 상당히 신비적이죠. 너울 탁 쓰게 만들고 또 앞에는 부적을 발목에다가 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비로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서가 민감한 건 좋은데 우리가 감성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도 심취하면 뭔가 눈에 아른거리는 것, 신비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요. 그래서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이고 신비로운 것이 들리고 그러면 쉽게 마음을 뺏겨요. 뭔가 대단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인류가 시작된 후에 계속되어 온 영혼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신비적으로 마음을 홀리면서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예언한다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 사람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영혼 사냥꾼이. 그래서 이 마귀의 하수인들인데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냥꾼들이 많은 거예요. 사냥꾼들이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냥꾼들이 사람들 생활로 들어와요. 그 사냥꾼들이 무슨 사냥을 합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사냥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었으니 사냥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영향을 입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영혼 사냥꾼들에게 목이 메어져 가지고, 예, 목에 줄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사슬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영혼 사냥꾼의 원조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영혼 사냥꾼의 원조가 있어요. 이게 저 식당도 원조집, 둘째 원조집 뭐 이런 거 이렇게 더불어죠. 진짜 원조가 있어요. 영혼 사냥꾼의 누군지 아십니까? 영혼의 사냥꾼의 원조는 에덴 동산에서 등장한 자예요. 아담과 이브의 영혼을 사냥했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 옛 뱀이라고 했던 사단입니다. 예, 그 영혼 사냥꾼은 그렇게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을 가장 원치 않는, 혐오하는 영혼 사냥꾼. 그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혼 사냥꾼들의 후예로서 그 블러드라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그런 블러드라인이죠. 근데 그 영적 후예로서 등장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우리 성도들이 보실 겁니다. 이 니므롯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조상이에요. 바벨론 아시리아의 조상이 된 자입니다. 예. 그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예, 함셈, 야벳, 함의 후예인데, 여하튼 이 니므롯은요, 이 바벨론이 받드는 제국의 신이 되었어요. 니므롯이라는 그 이 존재의 이 자의 이름을 빌어서 바벨론 제국의 건국 신화의 그 신이 됩니다. 신을 마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 신화는요,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연구하는, 신화를 연구하고 문헌을 연구하는 자들이라면 다 그 바벨론의 그런 문명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있었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메르 문명, 바벨론 문명. 거기에 핵심적인 그런 이름이 마덕이라는 신인데, 그 마덕이라는 자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니므롯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에덴의 동편으로 진행을 하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옛날 영화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에덴의 이 동편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 행진의 핵심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자예요. 근데 마침내 이 니므롯과 그 무리들이 정착한 땅이 있습니다. 그 정착한 땅의 이름이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그것에서 니므롯이 신할 땅을 지배하고 통치했거든요. 근데 신할 땅에서 그 모든 따르는 자들에게 지시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 하나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건축입니다. 뭘까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세웠던 겁니다. 바벨탑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했죠. 결국 말이 뭐죠?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사람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섬기는 사탄의 왕자가 있도록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흐르는 그런 영혼 사냥꾼들이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보면은 지금 그와 같은 대립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요즘의 일만은 아닙니다. 계속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예언, 영혼 사냥의 일을 하면서 그 니므롯의 후예들이 그때도 이랬고, 모세 때도 이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당시에도 이랬고, 그리고 신약교회의 어떤 유다 유다에서를 받았던 그 교회도 그렇고 또 지금도 일하는 중입니다. 영혼 사냥꾼들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당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에 뭐 도구들이 많죠. 돈도 사용을 합니다. 명예도 사용을 합니다. 욕심도 사용합니다. 물론 성적인 욕구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영혼사냥꾼에게 사냥당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면 지금 유다가 화급을 다투는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 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겉으로 도무지 알아챌 수 없는 자들, 몰래 숨어드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냥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좀 일깨우라는 말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 사냥꾼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또한 영혼 사냥꾼들과 함께 멸망당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5절에 첫 번째 이집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러나 불신앙으로 인해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멸망당했죠? 그 불신앙이 어떻게 조장됐습니까? 두려움과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두려움과 거짓.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때들이 있죠. 과연 내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침체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두려움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이 거짓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버리죠. 왜 여기까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거짓에 넘어가지고 이집트가 좋았다고. 거기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다고. 뷔페가 그냥 굉장히 싼 가격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했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서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두 번째, 이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를 말해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종하는 그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세를 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추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또한 이 깊은 그 무적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타락한 천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놓일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다시 놓여요. 사단도 놓이고 그 모든 악한 그런 존재들이 놓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쭉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창조 목적을 거역한 자들이었고 그 말로가 사슬에 묶여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아십니까? 왜 살고 있는지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지루한 말같이 들릴지 몰라요. 사느라고 바쁜데 오늘 내가 존재하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딱 멈추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목적을 위해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나는 지금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혹시 나는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자꾸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꾸만 유혹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하신 목적을 거역하고 살 때 결국이 비참한 것을 강한 어조로 지금 유다가 유다서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음란에 빠진 일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에 빠진 가장 대표적인 음란이 뭐였습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동성애의 문제였어요. 남색하는 그런 일. 남색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로세에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당신들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좀 상관하겠다. 상관한다는 게 뭡니까? 섹슈얼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음란입니다. 불법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조차도, 교단도 그렇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 목사 리더들을 버젓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 교회를 인도한다는 일, 불법이죠. 하나님 법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불법이에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법 버리고 자기들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겉으로 장식은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불법을 합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영적 사냥꾼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롯이 그렇게 당했듯이. 그러니까 롯의 복사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유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불법을 합법화하면 된다. 그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믿는 건 다 좋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 섬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은데 꼭 예수의 성경 말씀대로만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들 그래요, 요즘에. 너무너무도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 영들,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우리 시대에 더욱더 드세지고 있고요.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우리 자녀들, 심지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대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그런 일에 그 교사들이, 그 교수들이요, 대놓고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어떻게 영혼 사냥꾼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방어에 나가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걸고선 힘을 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우라는 말을 하고 제가 반복해서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강조를 하는 것처럼 됐어요.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다 하는데 이 싸우라는 말이요.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에파고 니소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에고나이즈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에고나이즈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이 에고나이즈 한다는 것은 아주 에고나이징 시츄에이션 뭐 이런 얘기하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주 아주 힘겨운 그 같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소진할 정도로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그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사냥꾼들의 공격은 집요하고 무섭고 강력한데 우리가 그것을 제압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네 가지를 여기서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우리에게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라. 즉 성경의 경고, 사도들의 그런 모든 그런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약 성경이 되었고 또한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온 거예요. 그 성경의 경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 그래서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렇고 한 목소리로 거짓 예언자들, 적 그리스도의 활동들을 경고합니다. 이미 그들이 너에게 와서 활동하고 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은 이미 그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있다고 그 당시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영혼 사냥꾼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경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은 배교가 더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 되면 배교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게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그냥 겉으로 그냥 종교생활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면,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면 그들은 쉽게 사냥당해요.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도리가 정말 나는 예수라는 그분과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만났는가,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그런 가치관, 새로운 기준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는 있는가, 이거 우리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서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서로 건축하라, 서로 세워가라. 그런데 서로 세워가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는 바로 계속 말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즉 성경 말씀이라는 청량줄이 재료예요. 바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청량줄로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재보면 혼자가 되면은요 막 삐뚤어지는 것도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세워나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청량줄을 내려서 우리가 함께 반듯한 바른 기준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바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 자신의 어떤 그런 굴곡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세워가는 일. 세 번째는 흔들리는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서 이 흔들리는 형제 자매를 돌보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어떤 부류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이게 불에 끌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에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불에 어떤 그런 끌린 그 냄새까지도 싫어하고 그 흔적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의 사냥꾼들이 던지는 미끼에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일들, 거기에 우리가 경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우리가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어떤 그런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도 각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함께 앉아있고 우리가 함께 오늘도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은 각자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믿는 신앙의 도리까지도 흘리는 경우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또 흔들리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동정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세워나갈 수 없어요. 혼자 지킬 수 없어요. 혼자 보호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내가 어려울 때 또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세워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평안하다 아니야 한다 할 때 우리 흔들린 형제자매들을 돌아봐 줄 줄 아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이 아닌데 현상이 넘어가는, 그래서 흔들리는 형제자매들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생길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UFO 아닙니까? UFO. 그게 뭐였죠? 예. Unidentified. 예, 그 flying object.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그 날아다니는 괴 비행체라는 그런 얘기인데 UFO 뭐 봤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UFO 본 사람. 저기 보셨다는데 한 분 봤다네. 뭐 하여간 UFO 예. 있어요, 없어요? UFO가? 이거 뭐 핫 포테이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믿는 사람 UFO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아니요. UFO는 있어요. 그런데 UFO를 외계인이 몰고 다닌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외계인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UFO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외계인이 죽어가지고 뉴멕시코에 미국 공군기지에 가면 거기에 누워있다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거기 뭐 무슨 저 하웨이 54? 뭐 이런데 거기 뭐 막아놓고 있고 거기 들어가면은 그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퍼렇게 생긴 머리 이만해가지고 문어대가지 생긴 그 외계인이 누워있고 과학자들이 하얀 가운 들고서 입고서 왔다 갔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파이널 어터리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님으로서요. 더 거슬러 나가서 사람들의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등극하려는 바벨탑의 꼭대기에 앉고 싶은 자, 그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UFO가 뭐 그것까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더 많아져요, 앞으로. 근데 UFO 그 진짜 그 오브젝트가 있어요. 점점 많이 나타날 거예요. 투산에도 날아다니는 거 볼지도 몰라요. 동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팍 가고 막 뭐 우주 조종사도 봤다. 전투기 조종사도 봤다. 뭐 나사 뭐 과학자도 봤다. 아 그러니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데 아 그게 진짜겠지. 예, UFO는 진짜예요. 그리고 날아다녀요.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리냐면 이미 다큐멘터리 그 기록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UFO에 대한 기록인데 그 UFO는 UFO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발명품이에요. 어느 제국이 발명했냐면은 나치에서, 나치 정권이 벌써 1940년대에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시험 비행 다 성공을 했고요. 그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찾아보시면 나와요, 다큐멘터리로. 근데 그거를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맨날 이상한 UFO만 얘기를 하는 거죠. 외계인 UFO. 말씀드리듯이 이런 현상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외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요. 외계인이 지구에도 와가지고 뭐 오래된 문명을 이미 시작을 했다고 그런 얘기 점점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외계인이 있다면 그러면 성경에는 외계인 얘기가 없는데 이 성경은 믿을 만한가? 성경 이외에도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원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들이.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서 가야만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 그거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이에요.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다. 정말 넘어가지 마세요. 아니 저는 어떨 때는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리미트 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성경보다 더 크시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에 대해서 성경이 more than enough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조지아를 얘기하죠. 조지아에 대해서. 조지아에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 했대. 조지아에 가이드스톤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가이드스톤 들어보셨어요? 가이드스톤은 저기 인슈런스 컴퍼니가 아니고요. 예, 가이드스톤이라고 이렇게 네모난 그 저기 문과 같이 생긴 그런 스톤이에요.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나 그런 영화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어떤 그런 멋있는 문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뾰로롱 들어가면은 다른 세상으로 나오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예, 아니라고 하는데 예, 다음은 또, 그쵸? 왜 그런데 넘어가요? 아, 그럴듯하니까. 그러니까 다 영화 기법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말고 다른 기준이 있다고. 넷플릭스, 디즈니 그 무비 프로덕션, 그 다 사람이란 존재가 허접한 존재처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사람을 웨이스트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람을 그냥 탈골하고 말이죠. 해체시키고 어떤 그런 이 녹색 피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고. 이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렇게 소중한 게 사람인데 사람을 아주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쉽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이 자꾸만 괜찮다 하는 식으로 등장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아이들서부터 네가 생각할 때 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필링이 맞아. 그럼 네 필링대로 되는 일은 너의 드림이 컴퓨터로 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하면 된다? 뭐 이거예요. 홀몬 예, 치료받고 수술을 하고 요즘에는요 그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술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는 또 벌써 세월이 지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신들의 한평생을 그 고통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냥 야, 참 그런 일이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같은 일들을 계속 듣고 보고 현장에서 맞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사냥꾼들이 그 마술을 뻗치는 그런 대상들이 안 뻗치는 데가 없는 것이죠. 인류의 최초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를 언제 봤었어요? 그날 세워가는 일을 보면서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그런 부담으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경고를 기억하고 서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흔들린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다 안 돼요. 서로 세워가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너무도 각자가 달라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 네 번째가 아주 아주 중요하고 모든 것의 베이직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오늘 예, 설교 처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큰 차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합류하셔서 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 줄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성도 안에 성령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라면 그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구원에 개런티로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성령이 아니라고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기도 안에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합류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합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간구하시는 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간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우리 기도 속에 합류하시면서 성령께서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 속에 우리 기도 속에 그것이 포함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이 대신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엄청나게 큰 은혜죠. 예. 그래서 이런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 인도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감동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통해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런 감동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합류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잘 알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깊이 새기는 그 묵상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구해요.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도 그리고 맨 끝에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불만도 나오고 기도했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에 따라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가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에 따라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 기도가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신다. 비로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래 그것이 바로 내 아들도 원하는 기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통해 구하게 하세요. 즉 의도하지 못했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던 내용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셨을 때 잘 아시잖아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중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힘이 생겨요. 이렇게 기도해도 뭐 이게 사실 뭐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 주시고 구하게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연약했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기도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힘들어서 기도하면 그거 약하죠. 힘들죠. 그런데 정말 성령이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치지 않아요. 이런 간구 속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 세워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지혜와 힘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혼의 사냥꾼들이요 그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알기 때문에 정말 소진될 정도로 맞붙어서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아,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세워가고 흔들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항상 오퍼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오퍼링이 뭐예요? 성도님들이 드리는 어떤 그런 봉헌하는 거 그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님 자신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대언된 말씀 앞에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그 말씀대로 결심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이 결심을 받아주세요. 그게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에요. 그것이 예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따른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 결심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결심해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